누가복음 21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드립니다. 누가복음 21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훼파될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하자 이제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어떤 때 그런 일이 일어날지 징조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묻습니다. 징조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임박한 어떤 사건에 대한 그 조짐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걸 보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겠다 하는 것. 우리가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이 만나는 것은 쥐들이 구멍에서 나와서 다 도망가면 지진이 난대더라. 그 정도 모두가 아는 게 있습니다. 집안에 살던 구렁이가 집을 나가면 그 집이 망한대더라. 그런 게 징조입니다. 그 애가 여자아이가 그 처녀가 얼굴이 물이 오르고 밝아지면 시집 갈 때가 됐다. 이런 것도 징조입니다. 그러니까 그 징조를 묻자 뜻밖의 예수님께서 답을 그 우리가 물어본 임박한 어떤 사건에 대한 조짐을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8절에 보시듯이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그를 따르지 마라. 그 다음에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마라.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끝은 예루살렘의 멸망이기보다는 세상의 끝을 가르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묻는 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임박한 어떤 사건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그 징조를 구했더니 세상 끝날까지 있을 어떤 세상의 그 흐름 에 대한 얘기로 답을 하십니다. 10절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건 요즘에 우리 많이 보는 거죠. 큰 재해가 늘고 있죠. 이런 자연재해가 있을 것이라 라는 이 일들은 인류 역사 전체에 대한 어떤 예수님의 그 예언입니다. 지금 한 질문에 대해서 질문하는 이들이 임박한 사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징조를 구하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전 인류 역사의 끝에 관한 징조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사야 7장에 가시면 이 일을 이해하는 데 대한 아주 좋은 구약의 사건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974페이지 이사야 7장입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숩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라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서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앗수르가 맹위를 떨쳤던 이 팔레스타인과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오늘날 아라비아의 그 정치권 속에서 앗수르의 잔혹한 침략과 그 약탈을 견디지 못하여 대앗수르 연맹을 조직하게 됩니다. 그것이 여기 나오는 북왕조 이스라엘과 아람입니다. 아람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시리아에 해당합니다. 그 아람과 북왕조 이스라엘이 손을 잡고 남왕조 유다에게 동맹을 맺자고 요구했는데 남왕조 유다의 왕 아하스는 이미 그때 앗수르에게 이미 굴복하여 조공을 바치고 그 굴복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다 왕국을 침공하여 다윗의 왕권을 무너뜨리고 6절에 있듯이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라는 이제 역성혁명을 꾀하고 있습니다. 아하스는 속이 탑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서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10절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라고 합니다. 그 앞에 이미 본 바와 같이 이 두 나라가 곧 멸망할 것이며 너희를 치러 올라오나 이기지 못할 것이라. 이걸 확실히 하기 위해서 징조를 구하라 라고 하자 아하스가 12절에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 말은 겸손한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일입니다에 해당하는 표현입니다. 13절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 두 나라가 너희를 침공하는 북왕조와 저 아람이 곧 멸망할 것이다. 그 징조로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라. 그 아이가 철이 드는 나이가 될 때쯤이면 너희가 번성한 국가가 될 것이요 그가 철들기 전에 두 나라 왕은 먼저 망할 것이다 그겁니다. 여기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건 그 유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성에까지 이어지는 예언입니다만은 이 역사 속에서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지금 아하스의 걱정은 자기네 나라의 존폐에 걸린 이 문제가 유다 왕권, 즉 다윗의 왕권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지금 두 나라가 와서 유다에게 하는 협박도 다윗 왕권을 무너뜨리고 자기네들과 협력할 다른 왕조를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은 이루어지지 못한다라는 하나님의 이 선언과 위로와 약속은 다윗 왕조에게 허락한 약속의 영원함을 하나님이 지킬 것이다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징조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처녀는 아들을 낳음으로써 다윗 왕조의 후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걸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임마누엘로 칭하게 되는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처녀 잉태는 여기서는 초월적인 처녀의 잉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왕가에 속해 있는 어떤 여인들도 말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한 왕가의 한 처녀가 이제 결혼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럼 몇 년쯤 걸릴까요? 1년에서 2년 사이에 하나의 징조를 볼 것이라. 왕족의 후손을 너희에게 허락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시는구나를 알게 할 것이라. 그래야 그 아이가 미처 철이 들기 전에 저 두 나라는 망할 것이라, 그겁니다. 그 약속대로 이 예언이 주어진 것이 기원전 733년경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왕조 이스라엘은 722년에 멸망합니다. 아람도 함께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한 10살쯤 될 때 북왕조와 아람이 망하는 것이고 유다는 튼튼해지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면 지금 보이는 세력들이 역사를 쥐고 있다고 너희가 생각하지만 역사를 쥐고 있는 것은 나다. 시간은 우연과 다툼 속에서 운명을 결정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흘러가는 시간이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인간이 흔들어 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 사건에서 보입니다. 그 하나 더 가서 이 예언이 누구에 가서 진정한 의미로 구체화되느냐 하면 누가복음 1장에 보시듯이 예수님의 탄생에서 그 진정한 이 징조의 뜻이 밝혀집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입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외 천사가 마리아에게 허락한 이 동정녀 탄생으로 태어날 예수가 약 다윗의 왕위를 잇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약속, 하나님의 통치의 영원함과 궁극적 승리를 이루실 분으로 예수는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동정녀 탄생이 그 메시아가 다윗의 왕위를 이으며 다윗의 왕위에 허락된 영원한 약속을 이루실 분으로, 마태복음에서는 또 다른 측면에서 임마누엘,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이 그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그것이 가지는 의미는 복음서에서는 이제 아까 본 이사야서보다 하나 더 나가죠. 시간은 하나님이 쥐고 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허락된 것이다. 그리고 시간 자체는 세상이 뜻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세상과 시간, 역사의 결국을 하나님이 만드신다. 처녀가 애를 낳듯이 우리가 낳는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아이로 세상이 만들어내는 결국으로 천국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신 개입과 신실하신 인도로 이 세상은 역사는 그의 약속을 향하여 갈 것이다 라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있는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 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의 전 역사에 대한 개관, 이것은 중요합니다. 오늘 21장 8절에 나오듯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마라. 이게 뭐죠? 세상이 답을 낸다는 말을 믿지 마라. 누가 와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 천국을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 믿지 마라. 그것은 결코 정치력으로나 경제력으로나 사회적 교육적 차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걸 분명히 해라 이겁니다. 두 번째는 세상 끝날까지 난리와 소동이 있을 것이다. 세상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며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위하여 상대방을 해칠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이 일이 있을 것이다. 쉬운 평화를 요구하지 마라. 쉽게 세상이 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마라. 셋째는 자연재해가 있을 것이다. 왜? 세상은 그 스스로의 힘으로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낼 것이다. 너희가 발을 디디고 사는 이 세상이 영원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세상 스스로 그 결함을 약점을 드러낼 것이다. 그때 기억하라. 내가 누군지, 내가 왜 왔는지, 왜 내가 동정녀 탄생을 해야 됐는지 기억하라. 그게 무슨 뜻인지,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일하심이 무엇인지 기억하라. 이것이 징조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 역사상 어느 때나 정치적인 답을 찾으려는 노력은 필요하지만 늘 그것이 마치 유일한 해결책인 것 같이 요구되는 일은 인류 역사상 계속되어 왔습니다. 로마의 평화는 로마를 위한 것이었지 세계를 위한 것은 아니었으며 로마 안에서도 지배층을 위한 것이었지 전 국민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이 운행되는 내내 권력자들의 역사에 불과했고 착취당한 자들은 늘 억울했다라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평화와 정답이 오느냐라고 묻는다면 세상은 그걸 만들 수 없다. 인간은 다 하나님의 통치 이외에서 답을 찾을 수 없다 라는 사실을 역사와 스스로의 인생에서 확인해야 된다. 예수를 믿어서 얻는 답은 그래서 현실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그러면 신앙적으로 받는 답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는 조건은 무엇인가? 그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세상에 속한 것보다 크게 믿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 예레미야 때에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의 멸망기에 선지자 노릇을 한 사람입니다. 그때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듯이 이제 곧 바벨론에 멸망할 것이라는 예레미야의 예언에 대하여 이스라엘 전체가 반대합니다. 무엇을 근거로 했죠? 여호와의 전을 보라. 여호와의 전을 보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우리가 얼마나 정성을 다하여 이 전을 짓고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 척 할 것이냐? 라고 우겼습니다. 종교가 현실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데 대하여 예레미야가 아니다. 이 전은 무너질 것이다. 너희는 올바로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너희 모두 멸망당하고 포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매국노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남의 나라의 포로가 된다는 것을 당시에는 아무도 수긍할 수 없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현실을 고쳐놓을 수 있다고 믿는 것, 그것은 우리가 가지는 믿음과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드디어, 유다는 드디어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잡혀갑니다. 포로기에 나온 선지자는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이 선지자 임무를 행할 때는 어떤 때냐면 이제 성전도 파괴됐고 나라도 망하고 모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나라가 없어진 유랑민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 때 종교가 현실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던 것만큼 현실에 의해서 낭망하고 있습니다. 저 유명한 에스겔 37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은 포로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구약 성경 1208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불러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고 묻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가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다. 그 뼈들을 힘줄을 도두고 살을 붙이고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나게 하는 기적을 보이시고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말씀을 줍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선지직을 수행해야 되는 시기는 절망의 시기입니다.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습니다. 현실입니다. 그러니 저들은 낙담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레미야 때 우리들의 신앙이 이 성전으로 이렇게 늠름이 살아있는데 우리가 왜 망합니까? 가 현실을 바꿀 수 없었던 것 같이 진심이 아니면 진정한 신앙이 아니면 성전으로 현실을 바꿀 수 없었던 것 같이 너희들이 돌아온다면 이 현실이 아무리 절망스럽고 불가능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건 하나님이 바꿀 수 있다. 이 에스겔이죠. 그러니 자 이제 여러분에게 오늘의 이 말씀을 적용을 해봅시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싸우는 핵심되는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이 궁극적인 힘이냐 하나님이 궁극적인 힘이냐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갈등과 불안과 눈물을 자아내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세상은 영원한 나라를 만들어낼 힘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항복해봤자 그들은 결국 멸망 이외에 아무것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여러분들의 현실적인 형편을 메꾸기에 급급한 것으로는 여러분의 신앙은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모든 신자된 인생에게 현실은 공평하게 있습니다. 그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가지고 못 가진 것에 상관없이 세상과 하나님이 어떻게 다르냐에 대한 분별과 선택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죠. 세상이 답을 낳지 못합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나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세상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만 우리는 빛이고 소금입니다. 그것은 기능적이기 이전에 정체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싸움에 우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을 기독교식으로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과 역사와 인생을 기독교식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상을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기독교를 거기에 수단과 방법으로 도입을 하면 신자의 마음에 답은 없게 됩니다. 평화는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가보십시다.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는 임마누엘이요 동정녀 탄생입니다. 그것이 갖는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진보하거나 회개하여 평화와 천국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정신과 물질이 전부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시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로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성실함과 초월적인 능력과 그리고 자비와 은혜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사십시오. 와서 징징대지 마시고 끝없이 기도 제목을 나열하지 마시고 신자다운 배짱과 철을 가지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것과 연약한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세상을 이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로 벌벌 떨며 세상에 겁을 내어 하나님 앞에 그 해답이나 받으러 오는 불쌍한 처지를 넘어서는 신앙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